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우리 출애굽기 말씀 보죠. 출애굽기 1장 6절로 1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6절로 16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요. 16절 마지막 절 한 절 합독합니다. 1장 6절입니다.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와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우리 16절 같이 읽죠.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아멘. 우리 말씀에 잠시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우리 삶의 주인이시며 인도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 이 시간 당신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나누어 주실 주의 말씀들 은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를 통하여서 주의 말씀 나누어진다 할지라도 주의 은혜는 아버지는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주의 은혜가 온전히 예배하는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 읽다 보면 자신만의 영적인 흥미 지점을 발견하고는 합니다. 저마다 다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성경에 등장하는 작은 인물들에 대한 것들을 생각할 때가 재미있습니다. 성경의 역사는 대체적으로 영적으로 큰 인물들이 많이 등장하지요. 구약에는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물론이고 모세, 여호수아, 다윗, 사무엘, 엘리야, 엘리사 할 것 없이 많은 그런 영적인 거인들이 나타납니다. 그것은 신약이라고 해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제외하고서라도요 베드로나 바울이나 바나바나 영적인 비중 있는 그러한 인물들이 신약의 역사도 채워갑니다. 하지만 영적인 거인들만 성경에 등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비록 잠깐의 등장이라 할지라도요 비중 있는 의미와 역할을 보여지는 그러한 인물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나만 장군 이야기에 등장하는 종들이라든지 혹은 요셉 이야기에 나오는 간수장이나 빵 만드는 자나 술 따르는 관원 같은 자들이요. 이렇게 하나님 역사들 사이사이를 그렇게 채워서 또 중요하게 이어나가는 성경 내 작은 이들 많이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정말 작고 연약한 자들도 있겠지만은 영적으로 주의 역사 있는 자들의 발견과 의미의 부여, 제게는 성경 읽는 그러한 재미를 주는 부분입니다. 세상 기준으로는요 작고 연약한 자들임에 분명할 것입니다. 하지만 각각의 인생들이 펼쳐내는 영적인 영향력은 세상의 기준으로는 판단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더군다나 우리 하나님은요 비록 세상에서는 낮은 자라 할지라도 그들이 삶의 주변으로 강력한 영적 선한 영향력들을 내보이며 믿음의 일 감당해 나가는 것을 매우 기뻐하시고 또 좋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러한 이들에게 은혜 주시고 축복 주시지요. 실제 우리네 삶에서도 그러한 이들 참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비록 여전히 좁고 어두운 그러한 인생길 살아 가는 것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요. 근데 믿음으로 오늘을 버텨가며 주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몸소 나타내는 그러한 인생들 주변에 둘러보면 의외로 참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 크고 유명한 자들보다 그러한 이들이 영적으로 또한 주요한 일들을 그가 있는 곳에서 맡게 되어진 또한 우리는 자주 볼 수 있지요. 세상에서는 작은 자일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믿음으로 어려운 때를 버티어 나가면서 주의 역사를 이어가고 그 삶의 은혜를 누리는 자들, 여러분 그러한 자들을 통하여서 주님은 당신의 크고 광대하신 구원의 역사를 또한 열어가기 시작하시는 분이기도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과 또한 다음 주 2주 동안이요, 출애굽기 1장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출애굽 역사를 이루기 직전의 그 상황, 그리고 이때를 감당했던 이들에 대해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것들을 살펴보고자 함은요, 그때의 시대적인 특징이나 당시의 헌신자들의 영적인 특징들이 오늘날 예수 믿어 구원받은 오늘의 우리에게도 잘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실상 우리도 대부분은 세상에서 지극히 작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주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기를 원하시고 당신의 역사들을 주님과 함께 세워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 역경 가운데에서도요, 주님의 역사를 우리가 이어가기를 하나님 바라여 보고 계십니다. 피한다고 해서 피해질 일 아니기에 여러분 주님의 뜻 안에 거하고 주님의 역사를 함께 완성했던 이 성경 내 인생들처럼 오늘의 우리도 주의 역사에 기꺼이 참여하는 자 되어져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요 본문의 이 출애굽기 1장의 배경적 상황을 조금 더 면밀하게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뒤를 이은 야곱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야곱의 가족은 이집트로 이주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가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이집트에 있기 때문이었죠. 가뭄을 피하여서 이제 이집트로 오게 된 노년의 야곱과 그 가족들이었습니다. 성경은 여러분 출애굽기 1장 5절 말씀 보시면 이때 70명 그렇게 이집트로 들어왔다 말하고 있는데요. 사실 좀 다른 내용이기는 하지만 이 숫자가 기록된 말씀들에 따라 조금의 차이들을 보여내고 있습니다. 창세기 46장 말씀 보시면은요, 성경은 야곱의 며느리들을 제외하고 총 66명이 이집트로 그렇게 들어갔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또 신약에서도 이에 대한 기록을 우리가 좀 찾아볼 수 있는데 스데반이 마지막 설교에서 스데반이 이 이집트에 들어간 이 야곱의 사람들을 75명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뭐 큰 차이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차이가 있는데요. 이 기록들의 차이에 대해서 우리는 좀 어떻게 이해하고 또 설명할 수 있을까요? 얼핏 보면 이 기록들이 서로 충돌되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아닙니다. 관점의 차이가 좀 있을 뿐이지요. 우선 창세기 46장 26절의 기록처럼 야곱의 가족 중에서 66명의 남성들이 남자들이 그렇게 이집트로 이주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여러분 요셉과 그의 두 아들 그리고 야곱을 포함하여서 총 70명이 그렇게 이집트에 정착했다 이해해 볼 수 있겠고요. 그렇다면 스데반의 75명은 어떻게 보아야 하겠는가? 이것에 대해 학자들은 아마도 스데반이 창세기 50장 23절에 기록되어진 그 요셉의 자손들까지 염두에 두어서 75이라 그렇게 말했으리라 이해합니다. 사실 요셉도 완전한 이집트 사람은 아니었고 그도 이집트에 들어간 인생이었기 때문이죠. 아무튼 이러한 정도의 숫자로서 이제 야곱의 그 가족, 그 부족이 이집트 생활이 시작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그 가정 가운데에 임하기 시작하지요. 그 은혜 속에 야곱의 이 가정과 부족은 크고 강성해집니다. 그런데 그 크기와 강성함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여러분 본문 출애굽기 1장 7절 오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라고 말하고 있지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 주님의 약속 그대로 이들은 이제 한 부족의 단위 정도가 아니라요 한 민족의 단위로 그리 성장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수적인 성장 얼마만큼 이루어졌을까요? 출애굽기 1장 5절을 보시면 수적으로 70명 정도 사람들이 들어갔다라고 그렇게 가정했을 때에 출애굽기 12장 37절 말씀 보면 60만의 장정이라 그렇게 확장되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대개 여기서 이 본문을 볼 때 우리는요 수적인 성장에 좀 먼저 집중하여 보지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더욱더 집중해서 볼 부분은 수적 부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장 7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우리가 집중해야 할 부분은요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은 숫자가 아니라요 이스라엘의 강성함입니다. 이 강성함이란 그저 한 가족 한 부족의 강함 정도가 아니라요 주께 선택받은 민족으로서의 강성함이 되어졌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분명히 구분하여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강해져가는 이스라엘을 이집트 사람들이 못마땅해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장 8절 9절 말씀 보시면 이리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8절 9절입니다. 시작.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아멘. 이러한 상황 중에 더 최악으로 치달은 것은 무엇인가? 요셉과 야곱을 모르는 새로운 세대가 이집트에서 등장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보기에도요 자신들보다도 이스라엘이 더 강하게 판단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뭐 계획, 약속 이런 거 알 리가 없는 사람들이지요. 그래서 이 이유 없이 강해지는 이스라엘을 이집트 사람들 더 경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끝내는 그 경계심이 핍박으로 이어지죠. 하지만 어떻게 됩니까? 이집트인들에게 학대받으면 받을수록 억압받으면 받을수록 이스라엘은 점점 더 강성해져 갈 뿐이었습니다. 걷잡을 수 없는 이민자 이스라엘의 강성함과 번성함들 그러다가 뒤에 살펴보겠지만 결국 16절의 상황까지 오게 돼버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의문 하나 생길 수 있겠지요. 아니 그러면 이러한 상황들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나안 땅으로 먼저 보내셨으면 되지 않았을까요?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과정과 일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과정이었음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의 이어짐에 대하여서 하나님은 그리고 이미 이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바가 있으셨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우리 함께 읽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너의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너의 자손을 괴롭히리니. 아멘. 여러분 400년의 괴로움 그러나 이것은 필시 반드시 지나가야만 했던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그네로 대접받고요. 그렇게 종이 되어지고 네 세대가 지나가도록 억압받을 것은 인간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정하심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왜 그렇게 긴 시간을 이리 정해놓으셨을까 또 생각해 보게 되지요. 우선 창세기 15장 1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4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너의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몇 가지 것들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급히 가나안 땅으로 그렇게 가도록 하시지 않은 데에는 하나님의 살아계심, 위대하심, 강함을 이집트를 포함한 모든 열방 가운데 나타내실 수 있었을 때를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아울러 더 이상 한 가정이나 부족 단위의 어떤 준비가 아니라 민족적 단위로서의 연단과 준비의 그 충분한 시간들이 이스라엘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기를 하나님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리 계획하신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그때가 언제 맞춰질지는 오롯이 우리 하나님께 달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볼 때 400년이라는 시간은 매우 긴 시간일 테지만 모든 것에 주권자 되신 하나님께 달려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 주님의 방법대로 이들의 역사가 진행되어진 것입니다. 추가적인 이유 하나 더 있습니다. 이스라엘 외에도요. 열방을 향한 회개와 긍휼의 시간을 자비의 하나님께서 베풀기를 원하셨던 이유도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6절 말씀 보시면은요. 네 자손은 사대만의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당시 가나안의 아모리인들에게요. 마지막 때까지 회개의 기회를 좀 주어보려 그리 하셨던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이스라엘 강해졌지만 이집트 포갑하고 있지만 주의 때가 이르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마침내 최악의 상황이 벌어지게 된 거죠. 이스라엘 남자 유아에 대한 학살 명령입니다. 서로 이해했고요. 서로 함께했던 두 민족이 극악으로 치닫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점점 심각해지던 갈등, 결국은 아이의 생명, 무고한 그 영아의 생명까지 해하기로 결정하는 이러한 비극적 일들의 목전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이집트의 이 끔찍한 결정 도대체 왜 일어나게 된 것일까요? 뭐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향해서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까? 그런 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강력하게 지배해 왔더랬습니다. 그런데도 왜 이집트는요 이스라엘을 계속하여 더더욱 이렇게 압박했을까? 이스라엘이 지나온 과정을 잠시 다시금 되짚어보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이 뭐 세속적으로 잘 결정하고 판단하여서 이들이 민족이 되어졌고 강해졌고 번성해진 것입니까? 뭐 그것도 아닙니다. 세상적으로 보면은요 이들은 강해질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최대로 다해봤자 75명 정도의 그저 외국인 가족이었습니다. 물론 고향 땅에 돌아가기 위하여서요 고향 땅으로 나갈 가장 가까우면서도 좋은 땅이었던 고센 땅 그 땅에 머물기는 했지만은요, 또 무엇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하는가? 여러분, 이 야곱의 가족들은 이집트인들이 그렇게도 혐오했던 목자들이었습니다. 동물을 치던 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혐오 대상이었던 거지요. 아무리 봐도 야곱의 가족, 민족으로서 이렇게 강성해질 이유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분명히 이들이 강성해졌다라고 말하고 있지요. 그리고 60만의 민족이 되어졌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순전히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의 조상 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 때문에 이스라엘 강하고 잘 되었던 것입니다. 문제는요. 이집트 사람들은 이것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들었어도 이해도 납득도 안 됐을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히브리 사람들, 즉 이스라엘의 부흥과 성장은 여러분 하나님과의 영적인 약속, 영적인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집트의 폭정을요, 여러분 단순히 민족적 갈등이나 폭압이나 질투 정도로 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 민족에 대한 이집트의 폭정이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약속의 은혜와 축복이라고 하는 영적인 영역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그러한 자들이 하나님과 그의 백성을 향한 대적함이라 우리가 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집트가요 괜히 심술 나서 이스라엘 핍박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영적인 영역입니다. 우린 간혹 세상과요 세상의 죄악된 것들과 공존하며 살 수 있다라고 간혹 착각하고는 하는데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세상에 속된 것은 결국에는요 믿음의 백성들과 맞서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처럼 말이지요. 사실 세상은 자기 관점으로 그래서 이해되지 않는 그러한 대상에 대해 크게는 두 가지의 선택지를 내립니다. 첫 번째는 자신과 똑같이 동화하게 만들거나 아니면 적으로 만듭니다. 출애굽 때 이집트는 이해할 수도 아니 이해하기도 싫었던 그 하나님의 은혜로 점점 강성해지는 이스라엘을 이제 자신들과 완전히 다른 부류라고 보고요 이들을 대적하고 핍박하고 그렇게 적으로 간주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이해가 비단 출애굽 이전의 이집트와 이스라엘만에 해당되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러한 역사적인 흐름은요 지금껏 인류 역사의 그 흐름 속에서 믿음을 지켜온 자들이 늘 맞닥뜨려야 했던 일들이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인생에 대한 세상의 도전과 공격과 핍박은 예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고 강성해져 가고 있습니다. 혹여 세상을 바라볼 때 그들과 우리가 서로 계속 돕고 함께 이해하고 함께 공존할 수 있다 그렇게 착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 보일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인생과 세상에 속한 인생은 반드시 구별되어질 때가 오게 될 것입니다. 삶에 대한 관점과 이해가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그 분리의 과정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본문의 이집트가 떨어져 나가려고 하는 이스라엘을 그렇게 핍박하기 시작하는 것만 봐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세상과의 결별은 고통을 수반합니다. 그것 없이 안 됩니다. 지금껏 장황하게 이렇게 이야기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의 흐름을 이리 말씀드린 것, 이 폭압과 갈등의 역사의 순간에도 주의 역사를 이어가야 하는 이들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아직 주님이 예비하신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의 때가 이를 때까지 출애굽의 그때까지 모든 아픔과 어려움을 버티어 나갈 이들이 이때 필요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첫 번째 영적인 이해는요, 어려움 중에도 주의 역사를 잇는 자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세상의 폭압과 갈등 속에서도 믿음으로 버티며 주의 역사를 잇는 믿음의 헌신자들 필요합니다. 온전한 믿음에 맞선 세상의 풍파가 점점 강력해지는 요즘입니다. 이러한 때에라도 주의 편에 설 자가 있어야 합니다. 사람 네 편 내 편이 아니라요. 믿는 이들은 하나님 편에 서야 합니다. 시편 24편 3절 그래서 이리 호소합니다. 여러분 시편 24편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아멘. 주의 역사를 잇는 것이요 분명 영광된 일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어느 때에 그 사명이 내게 올런지 내가 그 사명에 부름받게 될런지는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고통의 때에 부름받을 수도 있다라는 말이지요. 더군다나 주의 역사는 그저 하루 이틀 만에 지나가는 역사가 아닙니다.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며 주의 계획을 이 땅에 이어가는 자,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들을 하나님은 그때도 오늘도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인생이 그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겠습니까? 이 시편 24편 3절의 부르짖음에 호소에 응답하는 그 이어짐이 그 다음 시편 24편 4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편 24편 4절입니다. 시작. 곧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아멘. 마음과 행함이 모두 깨끗하고 거룩한 인생이 주의 역사를 이어갑니다. 온전한 일에 마음을 집중하는 이들이 주님의 역사를 마땅히 이어갑니다. 거짓이 없는 순전한 자들이 어려움 중에서도 주님의 역사를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이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잇는 자들이 되어집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말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이러한 인생들이 우리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억압의 시대라고 할지라도요, 주의 산에 마땅히 오르기를 망설이지 아니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편에 설 수 있는 인생들, 내가 가라 하지 아니하고 내가 나가겠습니다 답할 수 있는 우리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러면 본문의 상황은 어떠했을까요? 본문으로 돌아와서 여러분, 감사하게도 이 폭압의 시대에도 주의 역사를 잇는 이들이 등장합니다. 두 사람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아멘. 여러분 이들이 어떻게 그 억압의 시대 중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갔는지는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15절 말씀을 통해서라도요, 간략하게나마 주의 역사를 잇는 자들의 그 특징들이 확인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주의 역사를 이어가는 자는 세상의 작은 자들도 이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시브라, 부하 보십시다. 이집트에 살았던 억압받던 히브리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것만입니까? 그들 여인네들이었습니다. 또한 여러분 출애굽기 1장 21절 그리고 그 이전의 말씀들 중간중간에 무엇이라 이들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는가? 이들을 산파였다라고 그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고요. 또 21절 말씀 보시면 그들의 집안이 언급되어지고 있음을 보면 아마 이 시브라와 이 부하는 아마도 노년의 여인이었을 것이라 그리 추측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약점이란 약점은 다 가지고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을 통하여서 기꺼이 일하시기를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들을 통하여서 당신의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과 해방의 때를 버텨가고 이스라엘의 성장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들을 통하여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구원의 때가 이르기까지 사명 감당했던 자들은 강한 사람, 똑똑한 사람, 명예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 아니었고요. 세상적으로 보면 약하디 약한 노년의 여인들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중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약한 자나 영적으로는 결코 약하지 않은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녀들의 이름을 보면은요, 좀 흥미로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기 시브라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 아름답다라고 하는 뜻이 있고요. 그 다음 등장한 부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소리치다라고 하는, 소리치는 자라고 하는 뜻이 있다라고 합니다. 두 사람이 함께 등장하고 있으니까요, 이 두 사람의 이름의 뜻을 좀 합쳐서 불러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름다움을 소리치는 자, 주의 역사를 이어가는 자들은요, 아름다움을 소리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누구의, 무엇의 아름다움을 소리치며 선포했을까요? 세상의 것이었을까요?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여호와 하나님이었음이 분명합니다. 이들은 세상보다요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들이었으니까요. 그리고 특별히 두 여인은 산파라 말합니다. 여러분, 산파가 어떠한 일을 합니까? 산모를 도와서 출산을 돕고 그 새로운 생명을 받아내는 그러한 일이지요. 폭압의 시대입니다. 생명을 끊으라 말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마땅히 받아내고 생명 주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아름다움을 그녀들이 찬양했으리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분명해 보입니다. 새로운 생명들을 세상 가운데로 잘 받아내서 이제 부족에서 민족으로 성장해가는 이스라엘의 민족적인 강성함을 하나하나 그렇게 든든하게 해가며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소리쳤던 이들이 바로 이 여인들이었으리라 오늘 본문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주의 역사를 잇는 것,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들로 그렇게 주의 역사 이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손에 들려있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일들, 그것이 어떤 시대 중에 있다라고 하더라도요, 내 사명 감당하는 그러한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 자리에서 믿음으로 버텨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는 그러한 자들에게 주님은 은혜와 축복 베풀어 주십니다. 다음 주에 십브라와 이 부하가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갔는지, 그리고 주님은 이들에게 어떻게 응답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혼란의 시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이어져야 합니다. 자동으로 이어지지 않고요. 헌신된 자들 필요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잘나지 않아도 됩니다. 비록 세상에서는 작은 자라 하여도 여러분, 다음 주에 살펴볼 영적인 것들만 우리 가운데에 잘 겸비되어져 있으면 우리도 감당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마지막 세대, 마지막 때를 살아간다 많은 이들이 말합니다. 주의 역사 그 가운데에서도 이어갈 수 있는 우리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그리 사용되어지기를 바라고요, 마음의 결단함 내려볼 수 있는 귀한 우리 모두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혼란한 세대에서도 주의 역사 이어져야 되겠습니다. 당신의 때와 방법에 대해 우린 다 알지 못합니다. 우리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역사를 잇는 자들 되보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 손에 들려 있는 것, 세상으로 보았을 땐 작고 초라해 보인다 할지라도 주를 향한 결단이 있는 세상의 작은 우리를 통해 당신의 역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 나타내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이 땅에 곧 다시 오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